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고발과 탄원의 기도에 담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시편 109편은 흔히 저주의 시편, 저주의 기도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에 담긴 다윗의 저주는 단순히 감정적인 저주라든지 감정을 쏟아내는 화풀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저주의 배경에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렇게나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고발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처럼 악인을 고발하는 이유, 고발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처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처벌로서 저주를 간구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7절에 그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합니다. 축복하는 데는 매우 인색하고 18절에 저주하기를 옷 입듯 자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저주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는 온통 저주가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가까이 스치기만 해도 부정적인 마음과 저주가 묻어날 정도로 이미 그의 인생에는 저주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의 인생에 복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 곁에 좋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와 같이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란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가고 계속해서 저주하며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리고 20절에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에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단순히 저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합당한 대가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인생들, 자신을 비방하며 거짓으로 꾸미는 그 악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가를 해주시라고 고발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마땅히 그런 대가를 받아야 해라는 어떤 논리가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간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지도록 하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윗의 저주에는 분명한 근거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이 나누어진 오늘날의 삼권 분리 시스템과 달리 다윗 시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대부분의 왕들이 입법권과 사법권 모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권에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을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단순히 사법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공의로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31절에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아뢰며 도와주기를 간구하고 있죠. 악인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처럼 악인에 대한 고발에서 자신에 대한 탄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나를 선대해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탄원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21절에 먼저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헤세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믿음.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어제는 사랑했다가 오늘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인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26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3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여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궁핍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브요는 앞서 16절과 21절에 이어 이미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16절에서도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핍박했던 그 악인을 고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궁핍하고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이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기 저 악인이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를 처벌하시고 합당한 보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스스로 다윗 스스로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스스로 궁핍한 자, 상한 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편에 서는 분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공의로운 왕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자 왕이신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는 선한 왕이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죠. 다윗도 여러분 잘 살펴보면 강한 자입니다.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심지어 왕권을 직접 가져본, 권력을 행사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할 때만큼은 약한 자, 상한 자, 궁핍한 자의 위치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위치에 내려갈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에 다윗은 그로 인한 자신의 고통, 궁핍한 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 않는 것이죠. 석양 그림자와 같이 메뚜기같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24절에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25절에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자신을 비방하며 저주하는 자들 때문에 그의 마음과 영혼은 물론이고 그의 육체까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왕이신 하나님, 선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아무리 나를 저주하여도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주하며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윗도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했지만 오늘 이와 같이 저주를 받고 비방을 받는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난과 저주를 받으면 정말 그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처럼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저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에게 저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다. 저주하고 복을 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시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통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권과 사법권, 군 통수권과 같은 힘과 권력을 행사해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약한 자의 위치로 내려갔습니다. 스스로 힘을 행사하며 직접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그들처럼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위치에서 철저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위치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시편이 담고 있는 저주와 탄원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선하신 왕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